한국 전쟁에 파견된 유엔군 수는 17만 5천 명. 이들은 1950년 크리스마스 전에는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왔죠. 뭐 그래봤자 6-7만 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에 숨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뿐 중공군의 숫자는 실제로 45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인민군 10만을 더해서 55만, 유엔군을 압도하는 수였습니다.
게다가 혹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민군을 쫓아 개마고원으로 들어간 미 해병대는 장진호에서 혹한을 맞게 되는데 영하 25도에서 35도 되는 추위에 땅도 파지 못해서 미 해병 1사단 12,000명은 거의 대부분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투 사망자보다 추위에 의한 사망자가 10배는 넘었습니다. 그러는 중공군 9군단도 25,000명 사망 그리고 12,500명 부상으로 다른 작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서 흥남에 도착해서 해상철수 작전을 세운 것이 바로 흥남철수입니다.
그리고 철수 작전의 마지막 배 메르디스 빅토리호, 화물을 내리고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웠던 사상 초유의 민간인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 양희은의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 노래 앞서서 저희가 흥남철수의 배경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메르디스 빅토리오 이야기 어제 말씀드렸죠.
네네.
여객선에 가장 많은 사람이 탄 것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 이때 흥남부두에서 거제까지 3일 동안 가면서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기도 했어요.
우와.
그때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임시로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로버트 런이 사무장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와, 정말 웃픈 사실인데요. 웃기고 슬퍼요. 그분도 아직 다 잘 지내고 계시겠죠?
김치 1 김혜평 씨는 현재 무역업을 하고 계시고 김치 5 이경필 씨는 옛날 메르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장성포에서 수의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당시 사무장이셨던 로버트 런이 사무장.
네네.
또 3등 항해사님도 아직 살아계신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정말 그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셨었고요.
네. 그분들을 찾아낸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하고요. 탄생 자체가 기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배도 타지 못했던 피난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뒤늦게 흥남 부대에 도착했던 피난민들은
네.
안타깝게도 그 전쟁의 와중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비보가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마음이 아프네요.
전쟁의 역사는 상처투성입니다.
네.
오늘도 6월 24일 고전일기 네, 흥남철수 김동리 선생의 흥남철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품 보이스 진정한 1인자 진정희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진정희 씨는 부모님이나 네. 조부님께서 6.25 한국전쟁 경험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셨어가지고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네.
그 할아버지가 그 전쟁 이전에 자전거 포를 크게 하셨었대요. 그때 당시 자전거 포면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쟁 이후에 가진 게 없네요. 네.
왜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체지방도 있고 많죠.
그럼요.
경상북도 상주에 가면은 네. 자전거 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안내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일제시대나 6.25 때쯤에는 자전거를 한 대 갖고 있는 게 우리 지금으로는 이제 자동차 한 대 갖고 있는 정도라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자전거 포 할 정도면 굉장히 기술도 좋고
부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구나.
자, 그렇습니다. 고전일기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어떤 분은 이걸 우물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물정 1045
그러네요.
또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일기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EBS 고전일기 검색하고 오셔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일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신 사연의 주제 드립니다. 오늘은 네. 전쟁에 대하여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느낀 고전 읽기의 이 흥남추리를 들으시면서 또는 여러분들의 그 경험 또는 어르신들 선배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기억들 네. 의견들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사는 게 전쟁이니까 네. 그냥 사는 얘기 해주셔도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중공군의 대표적인 남아전술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인해전술, 2번 36개.
예, 예, 예. 인구가 정답. 일단 많다는 거.
인구가 많았어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45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네.
이... 45만 명이 참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공군이.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에서 보면은 그 정도는 뭐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일부야.
가볍게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투입을 했다. 가볍게 그냥 일부분 가라 일부. 왜냐면 일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또 군대 숫자도 많고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도 들려요.
아, 정말.
네. 자, 어쨌든 정답 보내주십시오.
네, 이번 주 함께 읽으실 고전은, 읽고 계신 고전은 김동리의 단편, 흥남철수입니다. 어제까지의 줄거리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철과 성득과 정식, 이 세 사람은 흥남에서 시민들을 위로하는 예술단 역할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윤노인 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머물게 됐습니다. 이 윤노인 집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노래를 잘하는 16살 시정이와 병자라고 하는 윤노인의 표현에 의하면 뱅제죠. 뱅제. 수정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세 사람이 한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철은 수정을 껴안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어? 아니 도대체 왜요? 왜 어째서 어떤 이유로 시정의 가족이 철 일행과 한방에서 자고 있었던 걸까요?
철의 이러한 의문은 그날 아침 해가 환히 돋아 그 방 사람 여섯이 다 일어났을 때까지 아직도 한밤중 같이 늘어지게 코를 골고 자는 겨대방에 일곱 사람의 낯선 손님들을 발견함으로써 자연히 해결될 수 있었다.
밤중에 손님이 일곱이 와서 귀엽고 방을 내달라고 해서 부득이 실례를 하게 되었소. 실로 미안하게 되었소.
새로운 손님들 자리에 눕는 것을 보고 아버지하고 이 방에 와보니 아, 실로 큰일이오. 선생님 세 분과 언니하고만 한 방이오.
그래서 처음에는 시정이만 수정이 다음에 눕고 나는 딸들의 발치에 눕겠다고 하는 것을 시정이가 우겨서 수정이를 좀 밀치고 간신히 그 자리에 우리가 누웠소.
그러나 그보다도 사실은 이쪽 세 사람이 더 미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던 시정의 언니를 이제는 할 수 없이 한방 안에서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이요. 그 위에 다시 그를 안고 잔 철이야말로 명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정식이 세 사람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
아니옵시다. 저희야말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이 네 살이나 아래인 올해 겨우 서른 살밖에 되지 않은 성득이와 또 나이로는 성득이보다 서너 살 위나 잠결에 약간 방정한 몸가짐을 갖지 못했던 철로서는 더욱 미안하고 또 거북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별 말씀 다 하오다. 내 큰딸이 뱅지돼서 그렇지. 그렇지 에이면.
수정은 얼굴이 좀 네모난 듯한 드물게 보는 미인으로 어느 모로나 병인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상하게까지 보이는 훌륭한 처녀군. 불구자가 아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속에라도 병이 들어있다면 얼굴이 그렇게까지 고상하게 보이도록 아름다움으로 빛날 수는 없을 거야. 그렇다면 윤노인이 그를 가리켜 뱅제라고 하고 정인수 역시 병인이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이지? 그들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그들은 윤노인이 그들에게 그의 큰딸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었다. 겨대방의 일곱 분이 숙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방을 주인에게 내주고 숙소를 옮기기로 합시다. 일행은 정운대를 찾아갔다. 강대위는 곧 지난 밤중에 도착한 일곱 분 손님에 대해 직접 그들을 인도한 부하사병 한 사람을 불러 자세한 보고를 들었다.
아, 그 일곱 분 손님 중 다섯 사람은 다른 특별한 용무를 띄고 온 사람들이고 그 밖에 두 사람은 신문사에서 파견되어 온 종군 기자인데 다섯 사람은 오늘 중으로 떠나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면 떠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 분 손님이 오늘 밤을 여기서 묵게 되는 경우엔 불편한 대로 다섯 분이서 하룻밤 지낼 수 없겠습니까?
좋습니다. 과연 그들 일곱 분 손님 가운데서는 다섯이 그날 오후 2시에 먼저 떠나고 둘은 남아 철들이 개최하는 위안의 밤을 위해서도 많은 협력을 해주고 이튿날 오전에 함흥으로 떠났다. 세 사람은 그들이 떠난 뒤에도 사흘밤을 더 묵어서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사흘밤이나 더 묵는 동안에 철이 수정의 얼굴을 본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시정이 인사를 하느라고 방문을 열었을 때였다. 수정은 바로 문 앞에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시정이 갑자기 문을 열고 철에게 인사를 하자 그도 무심결에 따라 고개를 들어 그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수그려버렸다. 그의 눈결같이 새하얀 두볼에 발그스레한 홍조가 떠올랐다. 수정의 병이란 결국 정신이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첫날 밤 시정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느라고 하던 그 또렷한 말씨와 낮고 가늘면서도 어딘지 발랄한 생명력이 느껴지던 목소리를 생각하면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어쨌든 그들 세 사람은 수정의 병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혹은 품은 채 그곳을 떠나게 됐던 것이다.
네, 낭독에 이어서 윤도연의 흰수염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종군 기자랑 손님이 더 오시는 바람에 방을 내주고 시정의 가족이 묵을 방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방이 없다가 하지 또 뭘 이렇게까지 방을 내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오지랖 부린 거 아니에요?
숙박비 받았겠죠.
아, 아무리
전쟁 통에 생각을 해보세요. 시정이는 이제 16살이고
네.
수정이는 19살인데 병이 있고 윤노인은 60이 다 된 할아버지고 어서 돈을 벌게 해서
아, 그러니까 벌떼 벌어야 돼.
벌써 손님들이 오니까
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숙박비를 받고 방을 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투룸이야 투룸. 방이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렇군요. 네.
아무리 그래도 참 전쟁통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시정의 언니, 수정의 병명은 뭘까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병이 들은 걸까요? 전쟁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나 애가?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병제라고 하는데 뭐 어디가 병제라는 거야?
되게 괜찮은
그리고
처자라고
그리고 또 얼굴은 또 예뻐.
예쁘대.
네. 왜 병자라는 거야? 정신병도 아닌 것 같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장치죠.
아,
계속
그래?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좀 돼. 있으면 나와.
아,
무슨 병인지.
궁금하네요.
네. 자, 어쨌든 며칠 밤을 시정의 집에 머문 철 일행은 임무를 마치고 이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반대와 문자 사연 소개를 해드리죠. 한성재님 메르디스 빅토리아 이야기 듣고 있으면 자꾸 눈에 눈물이 고이네요. 전쟁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맞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현혜자님 흥남에서 거제까지의 일 가슴 아프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2676님 저희 할아버지는 6.25 때 9살이셨대요. 저는 12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전쟁은 X 하고 말해주셨습니다.
전쟁은 맞아. X. 2676님이 그럼 12살이라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7267님은 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올 아들들 군대 안 가고 젊은 20대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4346님, 저희 아버님은 월남전 참전용사인데요. 동료가 옆에서 죽어도 죽어가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안타깝네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적벽대전에 80만 대군을 이끌었다던데 거짓이 아니었던 건가 봐요. 중국만 안 내려왔더라면 우리나라가 통일된 상태였을 텐데 안타까워요 하고 박창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타깝죠. 네. 예. 신성훈님,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몇 기득권들의 이득을 위한 전쟁은 끝나야만 합니다.
끝나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종면님, 저희 엄마께 6.25 피난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정말 고생스럽고 마음 아픈 얘기가 많았습니다.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었어요.
네. 아, 참. 지금 저 전방에서도 사고가 터졌는데 네. 아, 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또 파고 들어가면 이게 과연 그 임병장 한 사람의 문제인가? 많은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개혁이 돼야 할 걸로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고전기 진행자 명륜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
출마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며칠 뒤 철 일행은 다시 흥남으로 돌아옵니다.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에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차편을 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철과 그 일행이 흥남으로 돌아온 것은 12월 초 이튿날이었다. 그들은 흥남에 와서 강대위를 만났다.
알 소장이 동안에 대비하여 동북전선에 철수를 지령했습니다. 동시에 어저께부터 장진호 부군의 유인군이 후퇴를 개시하여 오늘까지 일면 후퇴, 일면 격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일단 원산까지 갈 수 있는 차편을 부탁합니다.
전날 신세지던 윤노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윤노인은 반겨 맞았다.
중공군이 들어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종말인가? 전세에는 별반 영향이 없는가?
중공군도 중공군이지만 그보다 추위 때문에도 일단 후퇴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후퇴를 하오?
저 기다렸어요. 선생님도 빨리 돌아오실 줄 저 알고 있었어요. 저 이번에 선생님들 따라 아주 서울로 갈까 하고 있었지요.
시정은 왼쪽 볼에 포조개를 파가며 가늘게 뜬 두 눈에 웃음을 담고 말했다. 철은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나 전국에 대하여 긴 말을 하기가 싫었다. 딴전을 쳐서 화제를 돌려버렸다. 그동안 수정 언니도 잘 있었지? 그 이튿날인 초사한 날도 차표는 좀치 얻어지지 않았다. 집부차는 가망도 없고 트럭이나 쓰리쿼터도 쉽지 않았다. 중공군은 함흥과 원산 방면에 점점 더 병력을 증가하는 일방이란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여움을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정인수가 이번에 그들이 흥남으로 되돌아온 이래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여간 수상쩍게 생각되지 않았다. 정인수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면 이 고장의 다른 사람들은 더 물을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정운대에서 차편을 기다리기 위해 허비됐다. 육로로 원산까지만 가나오면 거기서는 공로로나 해로로나 한결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사흗날 저녁 때나 되어 강대위는 비로소 얼굴에 활기를 띠고 들어왔다.
내일은 떠나게 됩니다. 바로 부대에서 떠나는 트럭이 있어서 교섭한 결과 세 사람이 다 한꺼번에 타게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하여간 아침 6시까지 부대로 나오십시오.
어쨌든지 저희는 셋이 같이 떠나야 합니다.
강대위를 통해 신신당부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이었다. 그동안 사흘 동안이나 얼굴을 보이지 않던 정인수가 그들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터뜨려 놓았다.
우리 아버지는 본디 기독교 장로고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는데 아버지는 해방되던 해에 돌아가셨소. 나도 공산군이 들어온 이유는 박해가 겁이 나서 겉으로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소학교 교원 노릇을 했소. 이번 6.25 사변이 나자
나는 본디 몸도 성치 않았지만 소아 교원이란 직업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어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했소. 괴뢰군이 도망을 내빼자 혼자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맨 먼저 나와 맞이했을 뿐 아니라 내 힘이 자라는 대로 협력도 아끼지 않았소.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유엔군이 후퇴를 개시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만 정신이 어지러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소. 그래서 한 사흘 동안 가만히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아무래도 일단은 이 고장도 공산군에게 한 번 더 내주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또 여기서 내 한 몸 같으면 유엔군을 따라 남아해버리면 되겠는데 나한테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아이 넷, 몸 약한 아내가 있어서 내가 없으면 이 식구들은 집에서 굶어 죽거나 거리에서 얼어 죽고 말 거요.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남아서 공산당에게 붙잡혀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소. 더욱이 어머니와 아내는 가족도 걱정은 말고 내 한 목숨만이라도 건지도록 하라고 강경히 권해하지 않소. 선생님들은 함께 아무래도 저랑 이곳을 떠나야겠소다.
강대위의 말대로라면 우리 세 사람도 다 타기는 어려울 것 같이 비쳤는데 여기다 다시 한 사람을 더 보태 네 사람이 된다면 더 곤란해질 것은 뻔한 노릇이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술가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부르짖고 또 정의 인도와 자유를 외쳐온 우리가 생사를 헤아릴 수 없는 이 판국에 와서 너는 모르겠다 내가 먼저 떠나야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내일 아침 6시까지 부대로 나오슈. 철은 동행 두 사람에게는 의논도 없이 이렇게 일러줬다.
네, 낭독에 이어서 애냐의 메이비 듣고 오셨습니다. 철 일행이 서울로 돌아갈 때 시정은 함께 갈 결심을 굳힌 것 같죠?
위안의 밤에서 시정의 노래 네. 봉선화를 들은 음악가 정식도 그랬고 이 시정이한테 서울에 가서 음악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술 취해서 그냥 던진 술김에 너 같은 애는 이제 서울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야 이랬는데 그걸 또 시정이는 믿고서 대처에 나가서 서울에 가서 한번 음악 공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마음과는 달리 당장 떠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아직 아버지한테 얘기도 못하고 허락도 못 받았는데 내일 당장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마음만 그냥 있는 거죠.
네.
근데 철 일행에게 시정의 집을 소개해줬던 정인수도 철 일행을 따라 나서겠다고 왔어요.
그랬죠.
아니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니 어머니 그리고 애가 넷이고 아내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당신이라도 피난을 가라고 한다고 했다고 해서도 그 남자가 부모 아내 자식 다 버리고 어떻게 혼자 피난을 가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정인수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선배님과 진정희 씨는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네. 안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죠.
혼자 남아도 평생 그게 마음의 짐이 될 텐데 내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네.
가족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가족을 지킨다. 네. 진정희 씨는 우리 명료진 선배님은요? 갔어.
뭘 갔어?
아니, 맛이 갔어. 그냥 해봤어요. 왠지 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서 돈 벌어 올게. 이러면서 갈 것 같아.
근데 참 어렵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남아있으면
죽는대잖아.
죽거든. 죽는 건 확실해.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역자잖아요. 적에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남아있으면 죽는 상황인데 야, 근데 좀 어렵네요.
진짜 어렵죠.
네, 쉽게 저는 간다 안 간다 말을 못하는 걸로.
그럼 상황 네. 보고 결정하는 걸로?
이런 상황 안 만드는 걸로.
안 만드는 걸로. 네,
처음부터 네. 그냥 어떻게 그냥 농사 짓는 걸로.
그래, 그래요. 역시.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때는 금방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헤어진 이산 가족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금방 전쟁이 많습니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전쟁 통해 잠깐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평생 헤어질 생리별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김동리의 흥남철수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군의 대표적인 남아 전술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인해 전술, 2번 36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양은미 님이, 아, 예, 예. 임송희 님이군요.
네.
아, 아닌데요. 이종면 님인가요? 임송희 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40대고요. 80대이신 친할머님, 외할머님이 계십니다. 어렸을 적에 6.25 전쟁 얘기와 일제강점기 때 말씀을 해 주시다가 아주 괴로워하셨답니다. 역사의 산증인이시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하셨고요. 그리고 한은수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가 잃는 것뿐이죠. 하셨습니다. 네.
양은미님께서 6.25 전쟁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6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참 슬픕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이현님님이 전쟁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한은수님께서 피난길에 엄마는 둘째 오빠 없고 언니를 데리고 피난 가고 아버지는 큰오빠를 데리고 가다가 총알이 날아오니까 큰오빠를 버리고 막 아이고. 뛰어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언니도 안고 큰오빠 손을 잡고 어찌하노 아는 놈이 총알받이 되겠다 하면서 피난 갔던 얘기를 100번도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 92살까지 장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살라고.
아이고야.
네. 네, 김은정님께서 네.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 세대가 문학을 통해서나마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고자 하면 세대 간 갈등도 좀 줄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또 서울로 떠난 날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철 일행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직은 차로가 차단되지 않아서 차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들은 무사히 서울로 갈 수 있을까요?
새벽 6시라고 해도 날은 아직 밝기 전이었다. 눈이 얼어붙어 빙판에 된 검은 길 위에는 그저도 성긴 눈발이 부슬거리고 있었다. 이따금 한숨처럼 뿜어지는 뿌연 입김이 아득한 절망같이 누워있는 시꺼먼 해면의 압력을 받는 듯 숨결이 가빠졌다. 정운대에 들러 강대위를 찾았다. 강대위는 없었다. 그들의 초조한 마음은 그 자리에서 강대위를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트럭이 떠나기로 돼 있다는 부대로 향했다. 그때
박쌤!
어딘지 귀에 익은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철이 돌아다 보니 역시 부슬거리는 눈발 속에 검은 오버를 입고 룩색을 메고 그 아래 고무장화를 신은 정인수가 걸어오고 그 뒤에는 털수건으로 모두 머리를 싼 여자 세 사람이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그 아들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인 정인수를 보내러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부대로 갔을 때 거기는 이미 약 20명이나 되는 이지방 민간인들이 짐을 가지고 나와 있었다. 군에서 직접 떠나는 사람 이외에 이렇게도 많은 민간인들이 그들과 같은 차편을 기다리고 있었으리라곤 예기치 못했던 일이니만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시 반에 강대위가 뛰어왔다. 강대위도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다.
함흥에서 지정을 받아온 사람이 11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 관계로 소개장과 추천장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한 20명가량 됩니다.
검푸른 해면 위에는 희멀건 아침빛이 서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번에 정영도 우리와 같이 꼭 떠나야 되겠는데 특별히 좀 부탁하네.
부탁합니다.
강대위는 당황한 얼굴로 그곳을 떠나버렸다. 한 15분 뒤에 강대위는 표 석장을 가지고 돌아왔다. 표철에는 민자를 쓰고 잇따라 번호가 들어있었다. 민 16, 민 17, 민 18 이렇게 석장이었다.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연대장님이 직접 승차표를 지정했습니다.
강대위의 설명을 듣고 보니 표철에는 과연 모두 도장이 찍혀있었다. 철은 정인수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그는 노기가 가득 찬 두 눈으로 강대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것도 싸우다시피 해서 겨우 타낸 겁니다.
철은 또 한 번 정인수의 얼굴을 훔쳐봤다. 다음 순간 철의 눈에는 정인수의 뒤에 그를 전성으로 나와 서 있는 그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보였다.
그럼 내 표를 정영이 가지시오. 나는 표 없이 타보겠으니까.
꼭 같이 가시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겁니다. 박 선생은 부대의 안면이라도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정인수는 철의 표를 받았다. 7시 5분 전부터 임검한 헌병에게 표를 제시한 사람들만이 트럭을 타기 시작했다. 트럭에는 본디 부대에서 실은 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30여 명이 타니 빈틈이 없어졌다.
저 강대위에게 얘기 들었겠지? 사정을 좀 봐주게.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연대장님의 양해를 받아오십시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꼭 좀 들어주게.
그럼 좀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철에게 차에 올라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긴 한 듯이 잠자코 서 있을 뿐이었다. 검찰을 끝마친 운전사가 운전대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철은 앞뒤를 살필 필요도 없이 차에 뛰어올랐다. 헌병은 그것을 보고도 눈을 감아준 건지 말이 없었으나 차 안에는 그의 몸을 용신할 빈틈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엎어지듯이 하여 겨우 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헌병이 와서 마지막으로 승차 인원을 헤아리게 됐다.
그쪽이 한번 내렸다가 타는 게 유리하지 않겠슈?
한번 내렸다 다시 탈 때 어려울 테니 그냥 앉아서 배겨보시라요.
몇 번이요?
이제 강대위와 그 먼저 임검하던 헌병의 허락을 받았소.
그때 마침 강대위는 정운대로 돌아간 뒤였으므로 먼저 번의 헌병이 강대위의 부탁을 대신 전해주는 모양이었다.
빨리 내려주십시오.
철은 억지를 쓰고 그냥 앉아있으려 했다.
일단 내려서 강대위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되면 철이 앉은 자리에서는 아무리 버티어 본 댔자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차에서 내려 정운대로 달려갔다. 강대위는 철의 말을 듣자 누구에게 향해서인지 화를 버럭내며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운대 문 앞을 나왔을 때는 이미 부대를 떠난 트럭이 시가지를 향해 200m가량이나 앞서 달아나고 있었다.
네. 낭독 끝나고 듣고 오신 노래는 사랑이 지나가면이었습니다. 노래 부른 사람은 우리말로 나너죠. 나너.
아유.
아이유. 아이 나. 유 너.
예.
아이고.
아이고.
사랑이 지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내용 보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고소 철이 아직 못 탔는데 두고 떠나버렸어요. 고소 이거
고소 강대위한테 허락을 받으러 간 사이에 트럭이 그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고소 이 분위기 보아하니 차편을 구하는 것도 고소 힘든 것 같거든요.
이 군용차인데 말이죠.
네.
군 관계자나 가족들 그리고 이 지금 철과 성득과 정신 세 사람은 정식 네. 세 사람은 그러니까 군에서 파견된 어떤 위문단의 일환이에요. 그 위문단으로 파견된 민간인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철수를 해야 될 만한 어떤 그 철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군에 군 너희들이 데려왔으니까 너희 그렇죠. 데려가야지. 근데 정인수라는 사람은 애매한 거예요. 현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흥남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군에서 섭외를 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철수를 시켜야 될 어떤 의무는 없는 거예요. 군 쪽에서 보면.
그렇네요.
근데 이 철이라는 사람이 또 마음이 약해. 그래서 표를 줬단 말이에요.
네.
어렵게 구한 그 표를 아이고. 철수 허가표를 줬다고요.
네. 아, 참 철은 자기 표를 정인수한테 줘버려니까 그게 자기 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내가 정인수라면 미안해서 그냥 차표 돌려주고 내렸겠다.
정인수라는 사람이 캐릭터가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열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 그 엄마하고 부인하고 애들. 딸을 놔두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부터 봐봐 벌써.
그러니까 이상해.
에휴, 이게 그냥 버스표나 KTX표가 아닌데 이게 생명표인데 생명표.
그러니까요.
에이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서 철은 타지 못하고요. 헌병들 이 깐깐한 헌병들 때문에 차에 오르지 못하고 혼자 흙남에 남겨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자 남겨진 철의 이야기는 내일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명품 보이스 진정희 씨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 네. 뭐 어제 이어서 오늘 읽으면서 점점 더 작품에 몰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
네.
내용도 되게 궁금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저도 몰입을 해서 그런지 약간 버벅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소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정희 씨도 영어 네. 이름 하나 가지세요.
어떤 걸로요?
트루리 원.
트루리 원. 트루리 원으로.
트루리 원. 진정 1.
트루리 원 괜찮다. 뭐 그러면 용산 가면 드래곤 마운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네요.
용산역 이러면?
아니 나는 드래곤 마운틴보다는 원 마운틴으로 가려고.
아,
일산으로.
어, 그곳으로.
일산 네. 쪽.
잘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클래식 리딩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6월 24일 화요일. 제목 흑남에 가득 찬 전쟁의 아우성. 1950년 12월의 흑남. 이곳은 아우성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전세가 밀고 밀리는 가운데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에 남쪽으로의 피난을 결심한 10만 명의 피난민들. 어떻게 가야 할지 방책도 없이 일단 가보자고 집을 나섰을 10만의 인파. 그때 흑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란과 아우성으로 가득했겠지. 지난 두 주 동안 역사 속 여러 전쟁들을 살펴보던 때와 다른 감정을 느낀다. 속에서 자꾸 울컥울컥 뭔가 뜨거운 것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6.25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배,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오르는 동안 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고 아기를 얻고 배에 오르다가 아기가 사라지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정인수의 가족들처럼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잠시 이별을 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잠시 이별이 영영 이별이 될 줄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헤어지고 잃어버리는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 얼마 전에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을 찾아도 거동이 불편해 가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가슴 속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의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1950년 12월에 흑남에 불었던 그 시리도록 매서웠을 칼바람이 가슴 속에 불어오는 것만 같다.
고정익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문학과 지성사에서 등심불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뺑뺑뺑과 뮤지컬 싱잉 인 더 레인 두 도시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6.25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전술은 인해 전술이죠.
네.
퀴즈 당첨자 김동철님 당첨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영숙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요즘 계속 개근하고 있어요. 6.25 피난 이야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셨습니다.
정훈영님, 우리 학교는 8시 3분 출근에 8시 30분 출근에 4시 40분 퇴근인데 전 늘 고전 읽기 다 듣고 5시에 퇴근합니다 하셨고요.
와, 그리고 8898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8188님, 7350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답자는 저희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